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여행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요, 3차의 전도 여행을 떠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을 듣고 당시 온 땅이라 생각되었던 로마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어렵게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던 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주 62년도는 그 전후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하여서 세계를 제패해 나갔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를 이 로마가 특별히 지정을 하여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로마의 경제력과 문화와 심지어 종교와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권이 발달하는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각종 우상이 범람하는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성적인 타락과 직결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참 음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근처에 있던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의 도시라는 그 별명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도 그거와 다를 바도 없었어요. 음란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팽배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드디어 로마가 이제 종교적인 핍박을 가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다는 그것은 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 보면 특별히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의 시간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지나다가 거기에서 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가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다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비록 신앙 생활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당부를 합니다. 당당히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 기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펜을 들었는데 결국 내용은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질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본된 본질이 흔들리면 결국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 본질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에베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지 말 것을 기대하면서 쓴 편지.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설명해내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적에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알게 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깨닫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을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번 잘 보실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껏 감추어졌던 그 영광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시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발걸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질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한 5, 6년 동안 계속 알고 있던 지체가 있어요. 그분이 같이 일을 하는 코워커든지 아니면 그 대상이 나의 오너든지 누군든지 간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게, 우리한테, 아, 식사 좀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 밥 먹는 횟수가 한 해, 두 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디어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기의 문제를 하나 둘씩 털어놓고 가정 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자기의 삶의 얘기를 하나 둘씩 털어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전에는 이 사람을 잘 몰랐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 동의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알미,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움직였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물 넘는, 바로 깨닫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게 교회의 본질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오늘도 살아 움직여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가운데 머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늘 외웠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나 가운데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알물 넘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알미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때쯤입니다.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토박토박 내려가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시냐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소식 너희들이 들었느냐? 실은 제자들도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활을 선포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면 당연히 그 부활을 믿고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 원래 삶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 한가운데 딱 섰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져보지만고는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실은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살아났을까? 어땠을까? 그때 이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같이 갔던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알고 있던 지식적인 동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결론이에요. 죽었다. 체념하듯이 얘기합니다.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100년 후에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모세, 결국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선지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결국 구약 성경을 이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시편 구석구석 지혜서에 담겨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그 같이 걷는 길에 이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교훈을 허락합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귀한 너무나 엄청난 부활을 무슨 방법으로 설명해내셨냐면 말씀으로 증명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증명해내셨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큰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몰랐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달달 외웠던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늘 봤던 것이 이 토라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서를 외웠고 시편을 외웠던 그들, 그 안에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았던 그들, 여러분 몰랐던 말씀이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자세히 선포하실 때요, 드디어 그들의 삶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은혜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터벅터벅 내려갔던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어서 다시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아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마음 가운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두 제자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실은 우리 대응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큰 어려운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옆에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부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그 자리가 실은 너무나 큽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실은 부사역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3부 예배 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 하나가 감사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새벽에 우리 목사님을 깨우셔서 물 한 모금 못 마셨는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환경,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그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실 수 없는 그 은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느껴지기에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일터로 나가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코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이 비밀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 선포하고 권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너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너희의 능력이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은 함께 힘있게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이주한 이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 복음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것이다. 결국 나와 다른 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 실은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우리 삶에 나타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을 함께 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의도적으로 반복한 단어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상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유대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유대주의가 너무나 강한 친구였는데 그때 기회가 돼서 그분하고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본인들은 chosen people이라는 그 자부감이 엄청납니다. 무엇으로 찌르려고 해도 결국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인데 그 우월감,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자존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건드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함께해라, 함께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하다라는 곳에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를 함께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멍에가 하나짜리 멍에죠. 그래서 소를 그 멍에 짊어지고 뒤에서 동부가 밭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하나짜리 멍에가 아니에요. 항상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끌 수 있게 만든 바로 그것이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멍에 가운데 한 곳에선 좀 힘이 센 소를 그리고 하나에는 좀 약한 소를 같이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쟁기를 갈 때 이 두 소가 힘들지만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농부가 쓴 글인데요. 이 소들도 이 쟁기질을 할 때 이 같이 멍에를 갈 때 굉장히 서로 막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 막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가냐, 네가 먼저 가냐. 실은 멍에를 매는 이 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굉장히 그것이 치열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멍에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한쪽에는 어쨌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맬 수 있는 멍에가 있는가 하면 함께 그 모습을 보며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멍에 정말 불편해서 벗어버리고 싶고 걷어내고 싶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는 주인이 벗겨주기 전에는 절대로 벗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멍에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에 할 일, 성도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벗을 수 없는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실은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참 마음에 맞는 자들과 함께하면 너무 좋은데 실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메고 있는 그거 벗어버리면 쉬울 텐데 신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메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를 엮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엮고 있다는 것을 이 멍에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지껏 비밀에 쌓여 있는 것처럼 아득하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미숙하고 어색했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수고하고요.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먼저 된 자예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그 멍에를 기꺼이 멜 수 있는 자,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먼저 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이 멍에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한 분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가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비통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안타까운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게 참 녹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정말 일을 하고 생활을 해도 뒤돌아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정말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지만 그 안에서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외롭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의 불편함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참 그분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되려 죄책감이 내 안에 가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실은 더 힘듭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자는 너무나 힘든 일.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자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 삶에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없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삶의 멍에를 나 혼자가 아닌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함께 져주셨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져주셨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멍에를 져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메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멍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유함을 입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삶에 주어진 멍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멍에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 멍에는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를 오늘도 구원의 삶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멍에입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